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알아야 할 진리의 한 면을 확인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진실함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귀한 결실들을 맺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주차죠. 제네바 고리문답 41페이지입니다. 204문, 이제 제8계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취하는 것이죠. 담타는 거죠. 담 넘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강도,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리 보편적으로도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더라도 나쁜 일이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어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아니면 뭐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런 공감대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물질들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당하게 배포해 주신, 나눠 주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물질을 얘기할 때 가장 합법적인 우리의 소유는 보통 어떻게였죠?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우리의 소유는 주로는 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여서 그 대가를 받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함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어야 소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면 비단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정당하게 일을 하여서 얻는 그 소유가 합법적인 소유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도둑질과 관련해서 가질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얻었다, 이게 가장 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생각인 것이죠. 뭐 우리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유산이 많은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유산도 없고 상대적으로 참 빈곤하다, 좀 화가 난다, 속상하다, 그리고 부모님 원망스럽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마음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좀 부당해 보이고 좀 억울하다, 아쉽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보다, 우리의 어떤 인식보다 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것, 그것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끼어들어서 침해하는 것은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배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이런 의미에서는 8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그 모형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나눠주실 때 어떻게 나눠주셨죠?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그 방식은 뭐였죠? 방식은 뭐 제비를 뽑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동편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정하는 그런 방식이 형식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경계표를 세우셨어요. 그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소유들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과 관련하여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과 맞닿아 있는 우리 가장 내면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말할 때 또 이제 탐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죠.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만족을 원하세요. 여러분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정당해 부모를 통해 여러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얻고 있는 그런 소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만족이 이 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탐심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탐심을 갖는가? 왜 우리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가? 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가? 지금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8계명을 생각했다 할 때마다 그냥 뭐 남에게 훔치지 않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의 지평 가운데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205문 보시면 이 계명은 인간적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질만을 금지합니까? 아니면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더 넓게 확대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건 혹은 관계를 통해서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간에 이웃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모든 부조리한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찾으신 마음은 만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탐내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정도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싶으시면 밖에 프린트해 보시면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프린트를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5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좀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유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뭐 5계명의 부모 경우도 마찬가지고 6계명의 살인도 마찬가지고 7계명의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안 하면 그러니까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이 비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하고 있는 전체를 우리는 다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둑질이라는 용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집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것만 도둑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상 남의 집 담을 넘는 일은 굉장히 희소해졌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도둑질하면 다 남의 집 담을 넘는 거였죠. 문 따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CCTV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좀 줄어들었고 요즘 도둑질은 다 어디서 일어나죠? 뭐 인터넷상 공간에서 아니면 전화, 그죠? 뭐 PC 이런 걸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는 언어적으로 도둑질이 아니니까 그럼 8계명과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 이러는 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205문에 모든 관계,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탐내어서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모든 관계, 모든 판단,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206문에 나타나는데, 206문 보시면, 그러면 그러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의지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희생시켜 부유하게 되려는 계획, 의도,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뭐냐면 모든 그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율법들은요, 물론 이제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이라고 해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지시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요. 그런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외적 행위죠. 그래서 이 율법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킨다고 했을 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 제네바 그리 문답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행위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들은요, 마음을 찾는 규정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윤영아, 뭐라고 하겠지? 이 8계명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근본적인 마음. 뭐죠? 아시죠? 네.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뭐죠?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평생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외적으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좀 몇 번 훔친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 과자도 훔쳐 먹고 가게에서. 네.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네. 너무나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확 훔쳐오고. 예전에 버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왜 뒤로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 보러 내리니까 껴서 내리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는 외적으로도 이렇게 범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는 나는 한 번도 도취한 적 없어, 남의 거 가져간 적 없고, 뭐 인터넷 상으로든 뭐든 나는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8계명을 지켰어,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아내에게는 화가 왕창 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어떤 여인에게 또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7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계명을 어기는 동시에 정확히 사실은 8계명도 어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것을 지금 마음으로 탐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만족하고 있지 못하죠. 그거는 여러분 8계명을 열심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싶은 마음, 훔치고자 싶은 마음, 계획까지 행해요. 그런데 그게 좌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그 범죄를 행하지 않은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실은 그것을 8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게 쳐다보면서 마음이 동하였을 때, 그때 이미 사실 8계명 어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했죠? 나중에 결국 뺏었죠. 그러니까 뺏어서 8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미 사실은 8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10계명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이것을 장난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마음까지 확인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주의해서 모든 10계명의 규정들을 살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교리 문답에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계획을 세운 것, 그죠? 마음에 품었던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이제 둘째 돌파는, 구체적인 규정들, 뭐 도둑질, 간음 그 규정들뿐만이 아니라 그 규정은 부분일 뿐이고 그 규정이 말하고 있는 전체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207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세 번째 원리냐면요. 여러분, 모든 십계명은 사실은 양쪽을 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긍정 명령이든 부정 명령이든 한쪽만 말하고 있지 양쪽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계명은 긍정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다음에 육계명부터 구계명까지는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죠. 그랬을 때 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계명도 하기만 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7문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냥 남의 걸 훔치지만 않으면, 가져오지만 않으면,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만 않으면, 내가 마음으로 탐내지만 않으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안 돼요. 뭐 만족의 깊이가 어디까지냐면요.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까지. 그리고 타인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까지가 도둑질 하지 말라가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냐,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영적인 복, 우리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십니다. 뭐 관계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부족하지 아니한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께 주시지만 넉넉하게도 주세요. 그러면 넉넉하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넉넉한 것을 욕심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기의 그 넘쳐나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적인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다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넉넉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와, 넉넉하니까 이게 좋다. 이게 나를 살린다. 그래서 이 넉넉한 것을 계속 즐거워하고 더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넉넉한 것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남는 것이니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 마음이 뭐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줘서 그가 나처럼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더 나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실은 팔계명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장하였다, 장성하였다. 자, 오늘 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될 팔계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 둘째 돌판의 계명들은 부정적인 명령일지라도 그 뒤에 아니면 더 우리가 충분하고 풍성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싫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남의 걸 탐내지 않고 있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것에 만족하고 유효한 것 남은 것들을 사랑으로 정말 용납으로 헤아림으로 배려로 타인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실제로 나눠주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팔계명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장난스럽게 대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감히 와서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에 깨지잖아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다 팔아 나눠도 죽지 아니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계명의 그 정신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팔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의 깊이가 이렇게 얼마나 깊은지는 단순히 제가 설명드린 아니면 뭐 신약의 어떤 원리들에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모세오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연관된 규범들, 연관된 규정들이 붙어 있는 그 계명이 바로 팔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칼빈이 십계명을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주석할 때 모세오경을 창세기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주의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두고 1계명, 2계명, 3계명, 십계명을 두고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세오경의 규정들을 다 분해해서 붙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양이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8계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 뒤에 우리 부모님들께 중고등부 부모님들께 나눠드리는 그 교환을 보시면 제가 별지로 붙여드렸거든요. 정리해서 한 장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8계명과 동등선에 놓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만 도둑질하지 말라야지 실제로는 그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재판법, 시민법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 유익하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소개시켜드릴 수 없지만 한두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종일지라도 당시의 종은요 착취의 대상이고요 당연한 대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종일지라도 그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팔계명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소유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거의 정신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전당 잡은 옷일지라도 그러니까 전당 잡은 것은 전당포예요. 전당포 주인이 이제 옷을 받고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 춥고 그 사람이 이 옷 외에는 자신의 그 추위를 막을 만한 옷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옷은 돌려줘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회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세속적인 법적으로, 그 법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대에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죠? 뭐, 최저임금이 얼마죠? 이번에 뭐, 6천 얼마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업장의 주인이시고 사장이실 때, 나는 최저임금 줬으니까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 맞게 내 종들이, 내 부리는 자들이, 나에게 이제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팔계명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인 법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숨는 그 담으로 삼아서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 괜찮다. 오늘은 더 심하죠. 사회법도 안 지키는 그런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세간에 화제가 된 그 무슨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세간에 화제가 된 그 대학 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장로라면서요. 그죠? 그분 장로래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그 뭐죠? 조교, 자기 학생을 그럼 착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만큼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구원을 말할 때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공간 이동처럼 얘기해 버리고 도무지 구원의 그 진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습관이 오래되어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 정말 너무나 뿌리 깊은 좀 모순과 왜곡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레위기나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3장 뭐 다른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물을 수확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작물을 수확할 때 그냥 떨어져 있는 거는 내버려 둬야 돼요. 왜죠?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사실은 제정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다 내 거 생각하고서 무조건 가지려고 하죠. 그죠? 내 건 다 내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출애굽기 규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규범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뭐 내가 농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죠? 네. 기부하세요. 기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넉넉한 것들을 교회 안에 말씀사역자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정말 떨어진 이삭처럼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실제로 이 이웃 가운데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연합하여서 남는 유효한 것들을 이게 뭐 이제 펀딩인데 결국 남는 유효한 것들을 교회 전체 교회 이름으로 다 모아서 그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가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미국의 교단이 그런 걸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8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계명으로 넘어가죠. 209문 208문이죠. 9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밤에 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또 8계명의 그 구조를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09문을 보시면요. 이 계명은 재판 시에 위증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해 행하는 거짓말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은 한 가지 예를 드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즉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되게 험담하지 말아야 하며 중상모략과 거짓을 통해 이웃의 재산과 명성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답에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드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가르침을 준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가 그 십계명의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위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구계명을 범할 그런 기회조차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재판장에 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구계명과 자유하다.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뭐 위증, 재판석에서의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용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거짓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거짓을 금하실까요? 도둑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소유에 만족하는 그 마음을 찾으신 것이 한다면 거짓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실이시고 하나님이 거짓 없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거짓 없음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죠? 오늘날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하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예. 너 살쪘어. 그러면은 바로 상처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진실을 말하는 자나 진실을 받는 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하신 화이트 라이. 그래서 하얀 거짓말. 그래서 그걸 괜찮은 것처럼 이제 인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여리고성 칠 때 누가 도움을 줬죠? 라합이 도움을 줬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도움을 줬습니까? 속였죠. 그래서 아 이런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 역사를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뭘 드느냐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정말 거짓 없이 뭐가 세워지는 게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 오히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뭔가 이뤘다고 해서 우리 거짓말이 좀 괜찮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오해하신지 몰라요. 교회 건축할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건축할 때 이게 이렇게 뭐 빠르게 진행되려면 뭐 좀 해야 된 속여야 된다. 랍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고 거짓 없음이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용납해 주시고 견뎌 주시는지를 감사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자격을 얻고 그렇게 장차 있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정직을 목적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 폄하했나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이시고 속임 없으심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켜간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그 구원에 정말 소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의지를 활용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면 돈보다도 여러분 정직함이 좋으셔야 돼요. 돈이 남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 그게 여러분 아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나를 불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직한 것이 나를 안식하는 것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그 능력이 너무나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잔고만도 못한 것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정직을 향해 날려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0문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짓들 가운데 왜 공적인 위증을 예로 드셨습니까? 즉 거짓되게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후에 법정 앞에서도 위중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211도 보죠. 이 계명은 부당하게 말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유에 따르면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즉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계속 동일한 구조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앞에 5계명, 6계명도 확인해 보시면 똑같은 구조예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10계명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입의 신문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거짓인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이제 온갖 그 거짓을 가르쳐 왔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거짓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외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실 때 외적인 그 규정을 딱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겠죠. 더 보다 분명하게는 211문에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내면이 항상 진실함과 속임없음으로 항상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자, 212문. 그러면 제 9계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말해봅시다.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 계명은 이웃을 악평한다거나 중상 모략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실과 일치하는 한 이웃을 좋게 평가해주고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주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훌륭하게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면이 있죠. 그건 무엇이죠? 이웃의 정직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웃의 전직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네. 항상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안 믿어요. 네. 늘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네.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직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정직이 그것이 외적으로 공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속는 것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속는 것은 사실은 성경 원리대로 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 속는 것의 모든 이유는 속이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놓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속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가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 가운데 어떤 이가 어떤 사실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거짓으로 이 거짓이 확인되는 것은 성경의 선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어 있을 전까지는 그 이웃의 이제 정직을 인정해 주는 것. 특별히 이제 그 이웃의 명예. 오늘날 이것과 같이 조적으로 접촉되는 것이 뭐 인터넷 댓글을 단다거나, 그죠? 아니면 뒷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을 때, 뭐, 여러분 이거는 사소하게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 같은 경우에 확인되지 않은 것이 떠돌 때 거기에 여러분 같이 동조하여서 걔가 그랬다더라. 뭐 걔가 무슨 영상을 찍었다더라, 뭐 임신했다더라, 아니면 뭐 남의 돈을 훔쳤다더라, 아니면 뭐 누굴 때렸다더라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오 그래 하면서 막 즐거웠고 웃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거는 우리에게 소용된 것이 아니다 하고 이 구기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제재시켜 주셔야죠. 우리가 재미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악함의 노예예요. 그죠? 우리 특히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 선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미있으면 선하다, 재미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많은 경우, 재미있는 경우에는 악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경우는 그 재미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재미가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선한 것들은 좀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그 재미라는 것이 좀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점점점 재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재밌는 것, 즐거운 것, 그렇죠? 우리 쾌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악과 같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거 순간적으로 재밌잖아요, 즐겁고 왜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는 한참 있다 보면 5분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인터넷에 쭉 하시면 팔 아픈 줄 몰라요. 그죠? 막 보다가, 오, 다 한 다음에 보면 갑자기 팔이 아픈데 왜 내가 팔이 아프지? 보니까 이거 하느라고, 그죠? 네. 제 얘기입니다. 네, 남 얘기 아니고. 네, 회개하는 겁니다. 네. 기사 보고 있으면 그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렇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노예 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진실은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진실은 우리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이 진실이다.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지만 정말 진실은 영적인 진실이거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구원사에 대해서 얘기되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믿음의 대상들, 믿음의 내용들이 정말 참 진실이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자 한다면 성경 앞으로 다 모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자 하지만 사실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확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도 없고 워낙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속에 풍덩 빠지면 어느새 나도 거기에 동조가 되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시죠 우리 친구들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외워서 시험에 답 쓰잖아요. 그리고서 100점 맞으면 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내용까지도 늘 성경과 연관해서 어디까지 진실일까? 어디까지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하고 성경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계명과 9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이자 교회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8계명과 9계명 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8계명과 9계명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 잘 확인해 보셔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의 모든 물질과 소유를 지켜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처럼 정말 세상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8계명과 9계명의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지혜를 갖추는 놀라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채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로서 구현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고자 하는 그러기 위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실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분명함이 늘 확보되어진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